충실한 사람이 되어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바위와 같은 믿음을 발전시켰으며 회중의 견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사도로 선택하신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개바, 즉 하나의 바위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그가 바위와 같은 특성들을 나타낼 것임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희망을 열어주는 왕국의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기원 33년 오순절에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열쇠들 가운데 첫 번째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두 통의 영감받은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인간적인 약함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는 충실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으며 그 중에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인한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입체 낭독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진 세 가지 기록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가 두려움을 극복한 방법을 통해 어떤 교훈점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체 낭독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겪었던 일들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각각의 기록을 들으면서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베드로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습니까? 둘째,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셋째, 우리도 그와 비슷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까? 넷째, 우리가 충실을 유지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여호와와 예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 낭독될 때 주의 깊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낭독을 들으면서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바다 연안에 서 있다가 나무로 된 고기잡이 배에 예수와 함께 올라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호숫가에 있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배전으로 잔잔하게 부딪혀오는 물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물을 호수에 늘어뜨릴 때 손에 느껴지는 감촉과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끌어당길 때 어깨로 전달되는 육중한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은 무리가 예수께 밀려온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충실한 사람이 되어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라는 입체 낭독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경험한 일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무리가 예수께 바싹 밀려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분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분은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분은 그 배들 중 하나에 타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것이었다. 그분은 그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도록 청하셨다. 그리고 앉으신 다음 그분은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야기하셨다.
깊은 데로 나아가 당신들의 그물을 내려서 잡으십시오.
그러나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스승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분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였을 때 그들은 매우 많은 물고기를 애워잡게 되었다. 사실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몸짓으로 알려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우자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하였다.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주여,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잡은 물고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모두가 심한 놀라움에 휩싸였으며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과 함께하는 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육지로 돌려대었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앞서 언급했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첫째로, 베드로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부족하고 죄가 많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특히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떠나달라고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둘째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떠나지도 그를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친절하게 격려하시면서 그가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사람들을 사로잡는 봉사의 직무를 맡을 자격이 있는 동료 일꾼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셋째로, 우리도 그와 비슷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빠지게 하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는 종종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병에 걸리거나 쇠약해졌을 때, 연로해졌을 때, 자신의 잘못이나 실망스러운 일로 힘겨워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며 자신의 불완전성이나 단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때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으로 인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여호와나 예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지 모릅니다. 넷째로, 우리가 충실을 유지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여호와와 예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 너머를 보시며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파악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동기와 의향을 아십니다. 그분은 비합리적인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승인하신다는 점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느님이 사랑하고 승인해 주신다는 것을 묵상하면 우리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봉사의 직무를 위해 우리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제자로 삼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또 다른 성서기록을 통해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체 낭독을 들으면서 자신이 베드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에서 고기잡이배가 힘없이 요동치고 있고 당신은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갑판에 서 있습니다. 밤중에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확신과 흥분에 찬 목소리로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몸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도와달라며 다급하게 비명을 지르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마침내 그분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셨다. 시간이 늦었지만 그분은 그곳에 혼자 계셨다. 그때쯤 배는 육지에서 수백 미터 떨어져 있었는데 파도 때문에 몹시 곤란을 겪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 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 제4야경 시에 그분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그분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말하였다.
어? 유령이다! 저기!
저기 뭐! 어디!
그리고 두려워서 소리질렀다.
유령이다!
그러나 즉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시오. 나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베드로가 그분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여, 만일 당신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당신에게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셨다.
오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를 향해 갔다. 그러나 폭풍을 보자 그는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빠지기 시작하자
그는 부르짖었다.
주여! 저를 구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여, 왜 의심하였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배에 오르자 폭풍이 잠잠해졌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에게 경배하며 말하였다.
당신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처음에 언급했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방금 낭독된 기록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습니까?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걸었지만 예수에게 계속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생겨 의심하였기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용기와 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고 자격이 없는 구제불능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가 자신에게 부족한 점, 즉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친절한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까? 자제의 부족이나 그 밖의 문제들로 인한 내적 갈등은 독과도 같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게 만들 수 있으며 세상적인 철학과 배교적인 선전 역시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실을 유지하고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도록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와 예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믿음을 더 달라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저하지 말고 회중의 감독자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 그리고 예수와 그분의 본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며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에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아니라 폭풍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두려움에 빠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점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겁이 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한 상황이 더욱더 두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히려 해결책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희망과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에 대해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 성경 입체 낭독의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75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이 베드로라고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는 구원자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게 될 베드로가 그분에게 흔들림 없는 충성을 나타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달기 우는 소리,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베드로가 몹시 우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가 이 밤에 나와 관련하여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겠다. 그러면 양떼는 흩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으킴을 받은 후에 여러분의 앞서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당신과 관련하여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는데 이 밤에 달기 울기 전에 당신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당신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저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같은 말을 하였다.
부인하다니 그런 일은 없을
절대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분은 비탄해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영혼이 심히 비탄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 얼굴을 숙이고 엎드려 기도하여 말씀하셨다.
나의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시어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영은 물론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분은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여 말씀하셨다.
나의 아버지, 제가 마시지 않고는 이것이 지나갈 수 없다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시어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의 눈이 무거웠던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가셔서 세 번째로 기도하여 한 번 더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런 때 당신들은 잠자며 쉬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배반당하여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어나 갑시다. 보십시오. 나를 배반하는 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보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리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연로자들에게서 온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분을 배반하는 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신호를 주었었다.
누구든지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그는 예수에게 곧바로 가서 말하였다.
랍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아주 부드럽게 입맞추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친구여,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와 있소?
그때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런데 보라,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손을 뻗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간청하여 이제라도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한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강도를 대하듯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체포하러 나왔습니까? 날마다 내가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들의 성경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은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는 서기관들과 연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을 계속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갔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간 후에 결과를 보려고 집 수종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동안에 수제사장들과 온 사내들이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분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찾고 있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섰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나중에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헐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그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없소? 이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이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분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두고 당신으로 서약하게 하는데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 자신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겉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은 방금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을 때리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예언하여라. 누가 너를 쳤느냐?
그때 베드로는 바깥쪽 뜰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그들 모두 앞에서 그것을 부인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가 대문채로 나간 후에 다른 여자가 그를 알아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자 그는 서약을 하며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잠시 후에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확실히 당신도 그들 중에 하나요.
분명히 같이 있었어.
사실 당신의 사주리가
당신을 나타내주고 있어.
그때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그리고 곧 달기 울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상기하였다.
달기 울기 전에 당신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참으로 강력하고 생생한 기록이 아닙니까? 이 기록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습니까? 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를 둘러싼 상황에 갑작스런 변화가 생기자 균형을 잃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힘없는 모래와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영적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절망에 빠져 포기해 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길로 돌아올 것입니까? 그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예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를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앙심을 품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약함을 이해해 주셨고 장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실망시킬 것이라는 점을 내다보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당신을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단 돌아오거든 당신의 형제들을 강하게 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부활되신 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교훈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어린 양들을 치고 먹이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까? 친척,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이웃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면 믿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상황이나 국가주의적인 성격을 띈 행사와 같은 일들로 상황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방심하고 있다가 당황하여 권한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실을 유지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여호와와 예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그분이 신뢰할 만하고 사랑이 많고 전능한 분이라는 점과 부활의 약속을 포함하여 그분의 약속들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들에 친숙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커지게 되며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간절한 열망도 커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시켜줍니다. 우리를 돕는 분인 여호와께 의지하십시오. 하느님이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은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모든 회중을 감독하고 계시며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불완전한 사도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좋은 점을 찾으십니다. 회중의 형제들은 여호와를 충실하게 섬기려는 결심을 강화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약함이 있었지만 그의 하느님 여호와와 그의 주이신 예수께서는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심각한 잘못을 범했지만 너무 낙담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은 하느님의 영이 불완전한 인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르거나 여호와를 섬기는 길을 걷다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베드로의 삶은 예수를 충실하게 따르고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힘껏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격려가 됩니다.